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5장 37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5장 37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운명하시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오늘 부활절 예배 설교 제목은 찢어진 휘장입니다. 위키백과의 부활절 또는 부활절기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십자가에 달려 사망한 예수가 사흘 만에 부활했음을 기념하는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주일이자 최대 명절이다. 기독교 국가들에서는 부활절 전과 후를 국가 공휴일로 지정하여 연중 최대 명절로 기념하고 있으며 이스터 만데이까지 부활절 연휴로 즐긴다. 4월 2일 금요일 미국 증권시장에서는 하루 쉬었습니다. 휴장했습니다. 미국이 기독교 국가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는 뉴질랜드에서도 기독교 국가라고 고백하면서 예수님의 죽음을 기념하는 굿프라이데이 그리고 부활을 기념하는 이스터 만데이 준수합니다. 주님이 그들 삶 가운데 어떤 임팩트를 끼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공휴일을 준수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 사건의 바로 그 주인공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이 인식하는 굿프라이데이, 세상 사람들이 인식하는 이스터 만데이와 3, 4일 이어서 휴관의 휴일이네 그 인식과는 좀 더 다른 차원의 마음으로 오늘 이 날을 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읽었던 본문이 마가복음 15장 37, 38절인데 몇절 앞에 33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성경에 나타난 시간 표시는 우리가 지금 인식하는 시간과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6시간을 더하면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그 시계 시간 개념이 됩니다.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그러니까 정오 12시가 되었을 때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오후 3시까지 계속하더니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금요일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오전 예배를 드릴 그 점에 주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시고 6시간 동안 그 십자가에 머무세요. 그리고 6시간이 지났을 때 운명하십니다. 금요일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매달리신 주님께서 제6시, 다시 말해서 3시간이 경과한 시점인 정오 12시가 되었을 때 가장 햇빛이 강렬하고 밝은 시간, 그때 갑자기 칠흑 같은 어둠이 온 땅을 뒤덮기 시작합니다. 이 흑암이, 뒤덮기 시작한 흑암이 오후 3시까지 지속됩니다. 이상현상이 일어났습니다. 뭔가 말해주고 싶은 자연현상을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해주고 싶은 메시지가 있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온 인류의 죄가 사람이 되신 하나님의 아들께 이 3시간 동안 전가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께서 죄의 덩어리가 되십니다. 이 3시간 동안 나의 죄, 우리의 죄, 아담 이후 온 인류가 지은 모든 죄가 하나님의 아들께 덮이고 또 덮이고 또 덮입니다. 죄로 말미암아서 저주 가운데 있었던 인류는 어떠한 것으로도 어떠한 방식으로도 그 저주를 걷어낼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현실이에요. 이것을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인류 전체의 저주를 짊어지고 처리할 수 있는 어떤 존재가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호흡하는 어떤 인간도 이 문제를 감당할 수 있는 자격자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 자신이 저주 아래에 있는 존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교도들이 부르는 부처님이나 이슬람에서 숭상하는 마호메트나 통일교 문선명이나 신천지 이만이나 모두 다 아담의 후손이었기 때문에 그 자신이 저주 아래에 있는 존재였기 때문에 누구를 돌볼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여유가 없었습니다. 어떤 종교 창시자도 인류의 저주를 풀 수 없었습니다. 그 개인 자신을 속박하고 있는 저주를 해결하지도 못하면서 다른 사람을 자유롭게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호흡하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습니다. 예외 없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호흡하는 모든 사람이 저주 아래에 있었습니다. 모든 인류가 같은 처지였습니다. 사람에게서 난 사람이 아닌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모든 사람이 저주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외 없이요. 이 땅에 호흡하는 사람은 다른 말로 하면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는 땅에서 난 사람은 저주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아닌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신적 존재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에서 지구에 오셔야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7절은 이 진리를 이렇게 밝히십니다.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아담을 향해서 그리고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흙에 속한 자, 땅에서 난 사람, 호흡하는 인간 모두는 저주 아래 있습니다. 땅에서 났기 때문에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예수님이십니다. 첫 사람 아담에게서 난 사람들은 극복할 수 없는 한계 가운데 있었어요. 예외 없이. 그러나 둘째 사람이신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죄의 저주 아래에 있는 인류와 달랐습니다. 하늘에서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에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그분께서 신적인 존재로 땅에 그러신 게 아닙니다. 사람이 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은 죽을 수가 없습니다. 신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셔야만 죽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혈과 육을 입어야만 죽음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늘에서 오신 둘째 사람께서 저주와 상관없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께서 사람이 되심으로 저주를 수용할 때 우리 대신 받으실 때 우리의 저주가 풀립니다. 이 진리를 갈라디아서 3장 13절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왜 주님께서 십자가일까요? 목베임을 당하면 안 되나요? 안 됩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라고 주님께서 섭리하셨기 때문에 나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에게 할당된 저주를 그리스도께서 고스란히 짊어질 수가 있었습니다. 인류가 감당해야 될 모든 저주를 그 저주가 사람이 되신 하나님 아들께 덮어 씌워졌을 때 저주받은 존재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을 때 경험하는 것을 아들께서 경험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철저히 끊어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철저히 단절됨을 경험합니다. 저주 아래에 있던 우리가 경험해야 될 단절을 한 번도 분리된 적이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우리 대신 경험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죄로 뒤덮인 아들에게서 그 임재를 거두십니다. 세 시간 동안에 이 일이 일어납니다. 존재하는 모든 인류의 죄가 그 아들에게 증가됩니다. 덮이고 또 덮이고 또 덮입니다. 그것을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는 그 자연계에 영적으로 지금 일어나는 현상에 대한 눈으로 보이는 가시적인 무언가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흑암. 아버지께서 죄로 뒤엎인 아들에게서 그 임재를 거두십니다. 이 세 시간 동안에요. 한 번도 분리된 적이 없었던 아버지와의 연결 완전히 단절됩니다. 그때 34절 아들께서 바로 이 외침을 외치십니다. 제9시에 언제요? 오후 3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이것은 작은 외침이 아닙니다. 제가 낼 수 있는 소리가 아닙니다. 인간이 지금 어떤 분노 가운데 아니면 큰 장군이 호령할 때 낼 수 있는 그러한 데시벨의 소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한 인간이 지옥에 떨어졌을 때 낼 수 있는 공포 가운데 그 자신의 용적 가운데 가장 크게 내릴 수 있는 그 단말마의 외침입니다.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한 번도 이 시간이 되기 전까지 한 번도 아버지와 단절된 적이 없습니다. 당시 통용 언어였던 아람으로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이 말씀은 신약 성경이 쓰여진 언어인 헬라어로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뜻입니다. 죄와 공존할 수 없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전 존재가 죄로 뒤엎인 아들에게서 얼굴을 외면합니다. 우리를 얻기 위해서요. 이때 지옥의 세력이 무방비 상태가 된 죄로 뒤덮인 죄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달려듭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어디에도 어떤 형태로든 발견할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지옥에 떨어지는 인간이 경험하는 죄인의 절망감을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하여 고스란히 수용하시고 이렇게 외치십니다. 나의 하나님 어째 나를 버리셨나이까. 37절에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운명하시다. 이 순간 동일 사건을 다루고 있는 요한복음 19장 30절에는 이 바로 이때 소리를 지르신 바로 이때 한마디 말을 더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운명하시다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그때 뭐라고요? 다 이루었다라고요. 이 다 이루었다라는 말은 테텔레스타이라는 말인데 상인들 간의 거래가 이루어져서 물건값을 온전히 다 치뤘을 때 이 거래가 잘 될까 이런 것을 염려하다가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났어요. 그때 다 끝났다.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군 복무하는 병사가 병력 업무 기간을 다 채우고 전역하는 날 테텔레스타이라는 말을 합니다. 종이 주인에게 하라고 하신 일 다 마쳤습니다 라고 할 때 테텔레스타이 it's done 이렇게 고백할 때 이 말을 씁니다. 예수님께서 그 고통 가운데 그 마지막 숨을 내쉬며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라고 하셨을 때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을까요? 죄로 말미암아 저주 아래에 있던 인류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아버지께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그 목적과 임무를 온전히 수용하시고 저주를 끊으신 그것을 다 마치신 바로 그 순간에 테텔레스타이라고 외치시고 운명하십니다. 그런데 그 순간 십자가 처형 장소에서 조금 떨어진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상현상이 발견됩니다. 주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외치며 운명하는 바로 그 순간 몇 평미터 떨어져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 성전 내부에 38절 보십시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이 휘장은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드리워졌던 거대한 커튼입니다. 육중하고 크고 무거운 휘장입니다. 성소와 하나님께서 계신 그 임재를 상징하는 지성소를 구분짓는 거대한 휘장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임재 처소인 지성소, The Holy of Holies에 나아가는 것을 제한했던 하나의 거대한 막이에요. 하나님께서 계신 곳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그것을 제한하는 거대한 막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순간에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서 그 전체 하나의 통짜로 되어 있는 그 휘장이 두 개로 찢어집니다. 레위기 16장 2절에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이 구절 접해 쓸 겁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 아론이 누굽니까? 그때 당시 대제사장입니다.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장 안 법궤 위 속죄소에, 이것이 지성소가 이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무시로 들어오지 말아서 사망을 면하라.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인간은 아무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해결되어야, 이 장막이 거쳐져야, 이 제한이 풀려야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구약에 나타난 그 성막은 그렇게 구별된 장소입니다. 그래서 그 장소까지 하나님의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접근하지 못하고 그리를 둔 가운데 진영을 꾸렸거든요. 근데 성막을 구성하는 그 장소 안에 들어왔다라고 해도 그 안에는 뜰이 있고 성소가 있고 그것을 지나서 지성소가 있습니다. 성막 안뜰에 접근할 때에도 제한된 규례가 있고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소수의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이 지성소는 그 제사장들 가운데 오직 한 사람이 1년에 오직 하루만, 속죄일 유대력으로 7월 10일 날 오직 하루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때 당시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을 구성하고 있는 인구가 나오는데 남자의 수효만 약 60만 정도가 됩니다. 그 유대인 남자들 가운데 오직 한 사람이 1년 한 차례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들어가는 것도 자유스럽지 아니하고 무서운 경험입니다. 그 안에서 잘못 행동하면 죽임으로 연결되는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때 당시 이방 세계를 구성하는 그 사람들 가운데는 아무도 자격이 없고요. 유대인들이어야 되고 그 가운데 남자여야 되고 그 가운데 레위 지파 사람이어야 되고 레위 지파 가운데 아론의 후손 제사장이어야 되고 그 제사장들 가운데 한 명이어야 되는데 그 한 사람이 1년 가운데 하루만 허용되는, 왜 그럴까? 죄의 저주 아래에 있는 인간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는 것이 아주 예외적인 경험이라는 것을 밝힌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헤롯 성전은 주후 1세기 유대 역사가인 요세푸스에 의하면 그가 휘장의 규모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했어요. 아주 두꺼운 천으로 직조된 휘장인데 성소와 하나님 임재가 있는 지성소를 분리하는 역할을 하는데 황소 두 마리가 양쪽으로 끌어다녀도 찢어지지 않을 정도였고 그 크기는 높이가 20m, 넓이가 10m, 두께가 8cm 되는 휘장이었다. 사람 20명 정도가 이것을 운반할 수 있는 규모가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이 인위적으로 이것을 찢거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계신 곳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오후 3시 저녁 제사 드릴 바로 그 시각, 하나님의 아들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외친 바로 그 순간 38절을 봅니까?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제한이 풀린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막고 있던 휘장이 초자연적인 힘에 의해서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진 것입니다. 저주가 마침내 풀렸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그 주님께서 행하신 것을 내 것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 사람에게 저주가 깨어진 효력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제 그 순간으로부터 약 한 50몇 시간이 지났을 때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잠시 보겠습니다. 성소 휘장이 찢어진 지 약 50몇 시간 정도가 지났을 때 저녁입니다. 일요일 저녁입니다. 금요일 오후 3시에 휘장이 갈라지는 사건이 있었고 일요일 저녁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들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직 유월절 절기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은 아주 뒤숭숭합니다. 도시를 지배하는 위협 세력이 언제 제자들을 잡아갈지 모르는 두려움과 불안한 가운데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문들로 복수가 되어 있어요. 보통은 열어두는 집 앞에 입구문도 닫았고 제자들이 모여있던 방문도 걸어 잠근 상태입니다. 왜요? 두려우니까요. 두려움 가운데 있는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모습을 드러내십니다. 문을 열고 들어오신 게 아닙니다. 부활의 몸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문을 열 수도 있지만 문을 열지 않고도 통과할 수 있는 몸, 그것이 부활의 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입을 그 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부활의 몸을 입으시고 제자들에게 모습을 드러내십니다. 두려움 가운데 있는 그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하신 주께서 그들에게 들려주신 첫 말씀이 왜 평강일까요? 십자가 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길을 막았던 저주를 걷어내셨음을 선포하기 위해서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다 이루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에는 세 가지 영역의 평강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평강이 있습니다. Peace with God. 수직적 관계 평안입니다. 이 사건이 있기까지 이 세상에 어떠한 사람도 주님과 평화할 수 없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표준역 번역으로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담대하게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는 휘장을 뚫고 우리에게 새로운 살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휘장은 곧 그의 육체입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고귀한 그분의 몸을 쪼개도록 틈새가 나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그분이 찔리셨기 때문에 그분이 깨우심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주님의 몸에 난 틈새를 통해서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지성소에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던 것입니다. 언제든지 제한 없이 나아갈 수 있는 그 제한이 이제 우리에게 풀렸습니다. 그린벨트에 묶여있는 땅 사고 팔 수가 없습니다. 내 땅이지만 마음대로 하지 못합니다. 법이 바뀌어서 제한이 풀리면 얼마든지 처분이 가능하죠.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세요. 그러나 접근할 수 없었습니다. 죄의 저주 때문에. 아버지를 알 수도 없었고 인식할 수도 없었고 예배 대상인데 예배할 수 없었어요. 나를 창조하신 분인데 있게 하신 분인데 나의 DNA를 조성하신 분인데 내가 인식할 수 없었어요. 죄의 저주로 말미암아 막혀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저주가 풀렸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즉시 그 제한이 풀려서 효력을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평화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평화가 도래했습니다. 주 예수께서 저주 받으심으로 말미암. 두 번째, 하나님의 평화입니다. Peace of God. 이 하나님의 평화가 지금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이 필요한지 몰라요. 우리 삶 가운데 사람 내면에 발생하는 평화입니다. 사람들은 이 평화를 확보하기 위해서 온갖 시도를 다합니다. Peace of God, 하나님의 평화. 빌립보서 4장 6, 7절에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네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내 내면에 이 평강이 자리 잡기 전에는 내가 만드는 환경의 조건을 변화시켜서 확보하는 그 평강은요, 그 조건이 사라지면 없어지는 평강이에요. 많은 사람이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지냅니다. 내면을 지배하는 하나님의 평강이 얼마나 필요한지요. 지금 문 두 개를 다 닫고 있는 제자들에게 필요했던 것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이 하나님의 평강이 자리 잡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하나님의 평강이 주님께서 저주가 되심으로 말미암아서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평강이 내 삶 가운데 나의 분복이기 때문에 클레임하시고 누리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감격, 감사하는 예배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람들과의 평화입니다. Peace with others. 다른 사람들과의 사람들 간의 평화입니다. 모르겠습니다. 이 한 주간 가운데 사람들 사이에,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 잘 지내셨는지, 안 싸우고 잘 지내셨는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써 하나님과의 평화를 경험하고 그 내면에 하나님의 평강을 확보한 사람, 누리는 그 사람이 그의 삶에서 그 평강을 주위 사람에게 확장하는 거죠.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세상 문제에 대한 답입니다. 하나님과의 평강을 이룬 사람이 하나님의 평강을 내 내면에 자리 잡게 해서 그 하나님의 평강이 그 세력을 확장하여 평화가 없는 곳에, 하나님을 모르는 곳에, 하나님과 평화하지 못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지 못한 그 사람들이 나아가서 평화하게 하고 불화하는 그곳에서 주 예수님께서 자기를 십자가에 들이심으로 평화를 가져오게 했던 것처럼 내가 평화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Peace makers, peace workers. 평화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9절에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어그러져 있는 관계에 있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평강이 없는 누군가 지금도 떠오르는 이들이 있을 겁니다. 내 자신을 주님의 도구로 드림으로써 내가 가서 그들의 삶 가운데 평강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이며 그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특히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금요일을 왜 Good Friday라고 하는지 모릅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셨는데 왜 Good Friday일까? 슬픈 금요일이 왜 아닐까? 왜 어두운 추악한 금요일이 왜 아닐까요? 사람들은 이것을 모르는 가운데 하루 공휴일을 즐깁니다. 죽음으로 패배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죽음이 우리를 저주에서 풀어주는 복된 죽음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프라이데이라 부릅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사람의 손에 죽임을 당하신 비극의 날이지만 주 죄인의 죄값이 인류의 저주가 그분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처리된 복된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국 앵글칸 처치 담임 목사였던 어거스투스 톱레이디라는 분은 그가 죽기 2년 전에 1776년에 이 찬송을 지었습니다. 만세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영어 원문에는 Rock of Ages cleft for me, 만세반석, 오래도록 영원토록 변함없는 바위 같으신 주님, 날 위해 그 몸이 갈라지심으로써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찬양입니다. 만세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친히 저주받으심으로 어떤 인류도 접근할 수 없었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며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의 아들의 몸이 찢김으로써 전능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틈새가 만들어졌습니다. 1년의 하루, 인류 가운데 오직 한 사람만 접근하는 것이 허용되었던 하나님의 임재, 이제는 어떤 민족이라도 어떤 사람이라도 남녀 구분 없이 신분, 지위, 고하를 상관하지 아니하고 매일 매순간, 아까 여러분들에게 설교 시작 전에 시편 62편 8절을 소개했습니다. 왜 하루에 17번, 18번, 20번이라도 동일한 내용을 가지고 내 마음을 토할 수가 있을까요? 그 길이 열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신 아버지께 나아가는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나아가는 이것을 덜 사용하는 것,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많이 사용하고 시시때때로 그 주님 앞에 마음을 토하는 그 사람이 언제든지 다가갈 수 있는 이 길을 열어놓으신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감사하고 이것을 누리고 예배하고 그래서 그 주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부활절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의 죽으심을 그리고 부활을 기념하는 저희들의 진정한 자세라고 믿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다 이루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주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맡기신 그 목적과 임무를 온전히 수행하시고 인류를 저주에서 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일원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거대한 진실 앞에 무감각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사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가치와 생각에 어울려서 이 은혜를 망각하지 않도록 오늘 하루를 주장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 아멘.